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그 기업 영업이익률 이야기할 때요, 한 20%만 넘어도 와, 엄청난 알짜 기업이다.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 정도면 진짜 엄청난 거죠.
그렇죠. 보통 원가가 거의 안 드는 거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장악한 테크 대기업이나 아니면 막 가죽 가방 하나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딱 붙여서 파는 최고급 럭셔리 브랜드에서나 가끔 볼수 있는 그런 꿈의 숫자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수천억 원짜리 장비가 가득한 거대한 공장을 24시간 끊임없이 돌려야 하는 제조업에서, 그것도 극도의 미세 공정을 다루는 반도체 회사에서 영업이익률 72%를 기록했다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사실 저도 처음에 그 숫자를 딱 봤을 때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제조업의 물리적인 한계라던가 원가 구조의 상식을 완전히 그냥 부숴버린 수치거든요.
와, 진짜 맞아요. 2026년 1분기에 SK하이닉스가 바로 그 비현실적인 숫자를 실제로 찍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해서 다뤄볼 자료들이 바로 이 경이로운 현상의 이면을 아주 자세히 담고 있는데요. 단순히 와, 돈 많이 벌었네 하고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죠.
그럼요. 그 뒤에 숨겨진 맥락이 훨씬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이 단일 분기 매출 50조 원을 돌파한 유례 없는 성공의 진짜 동력인 AI 슈퍼사이클의 실체를 싹다 해부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72%라는 엄청난 마진이 경쟁자들에게 얼마나 거대한 표적이 되었는지, 또 삼성전자나 글로벌 경쟁사들이 어떻게 숨막히는 맹추격을 시작했는지 살펴볼 거고요.
네, 아주 치열한 전쟁터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 바로 물리법칙의 한계와 싸우면서 회사의 근본적인 무기를 만들어내는 숨은 주역들인 R&D, 공정 엔지니어들의 실험실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의 거대한 흐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노 단위의 치열한 실험실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맥락을 짚어보는 과정이 꽤 흥미로우실 겁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도대체 메모리 반도체가 뭐길래 지금 전 세계에 돈이랑 인재가 다 이쪽으로 몰려들고 있는 걸까요? 청취자 여러분이 좀 직관적으로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게 제가 자료 보면서 비유를 하나 생각해 봤거든요.
오, 어떤 비유죠?
이게 메모리 반도체가 크게 DRAM하고 NAND 플래시로 나뉘잖아요. 여기서 DRAM은 책상 위에 작업 공간인 겁니다. 책상이 넓으면 막 여러 문서를 쫙 펴놓고 빨리 일할 수 있는데, 퇴근할 때 전원 끄면 다 치워버려야 하잖아요.
네, 날아가 버리죠. 휘발성이니까.
맞아요. 반면에 NAND 플래시는 서랍장입니다. 문서를 꺼내오는 속도는 책상보다 좀 느려도, 전원을 꺼도 자료가 서랍 안에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되는 거죠.
아, 그 책상과 서랍장 비유 아주 좋습니다. 그걸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볼까요? 지금 이 반도체 시장이 완전히 폭발한 이유가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책상의 역할이 인류 역사상 단한 번도 본적 없는 수준으로 진화해야만 했기 때문이거든요.
아, 책상이 엄청나게 커져야 했다는 거군요.
네, 최근 AI 트렌드를 보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질문 하나 하면 텍스트로 답 하나 딱 뱉어내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요즘은 실시간으로 스스로 추론을 계속 반복하고 데이터를 막 엮어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그 에이전틱 AI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에이전틱 AI요? 그러니까 훨씬 더 똑똑하고 복잡한 일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연산을 담당하는 엔비디아의 GPU가 아주 지능적이고 일처리 속도가 미친 듯이 빠른 작업자라고 친다면 문제는 이 천재 작업자가 처리해야 할 서류 더미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아, 아무리 천재적인 작업자라도 책상이 초등학생 1학년용 조그만 책상이라면 서류를 올릴 공간이 없어서 하루 종일 서류 뭉치만 찾다가 생각 다 보내겠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과거에 겪었던 병목 현상이었습니다. GPU는 막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싶은데 데이터를 제때 가져오지 못하니까 연산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천재 작업자 옆에 딱 붙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또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퍼다 나를 수 있는 맞춤형 책상을 만들어준 겁니다.
아, 그게 바로 요즘 맨날 뉴스에 나오는 HBM이군요. 고대역폭 메모리요.
정답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이 HBM 시장의 주도권을 딱 쥐면서 단순히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 AI 생태계 전체의 속도를 결정짓는 엔진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2026년 1분기 매출 약 52조 5천억 원, 그리고 회사 금고에 쌓인 순연금만 35조 원이라는 진짜 압도적인 재무 상태로 나타난 거고요.
와, 진짜 숫자가 숨이 막히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자료들을 보면서 내내 들었던 근본적인 의문을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아니, 반도체 산업, 특히 이 메모리 반도체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보통 수요가 막 몰리면 반도체 회사들이 아, 이때다 하고 빚을 내서 다 같이 공장을 엄청나게 지어올리잖아요.
네, 치킨 게임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공장 다 완성돼서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귀신같이 공급 과잉이 오고 가격이 반토막 나는 그런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 반복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막 1990년대 슈퍼 호황을 넘어서는 구조적인 슈퍼사이클이 왔다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또 공장들 막 돌아가면서 가격 폭락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왜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과거의 패턴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아주 예리한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수요의 질과 공급의 물리적 제약이라는 두 가지 톱니바퀴가 과거랑 완전히 다르게 맞물려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요?
예전 메모리 호황은 PC나 스마트폰이 얼마나 팔리느냐에 전적으로 의존을 했거든요. 그냥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에 따라 출렁거렸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진짜 생존을 걸고 수십조 원 단위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구조적 수요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가 아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스마트폰 안 사야지 하고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얄팍한 수요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절대 취소될 수 없는 굵직한 주문들이죠.
수요가 탄탄하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돈이 엄청나게 되면 결국 누군가는 물량을 또 막 찍어내지 않을까요?
네, 여기서 바로 두 번째 포인트인 물리적 제약이 등장합니다. 이 HBM은 일반 DRAM보다 만드는 공정이 훨씬 까다롭고요. 또 생산 라인에서 차지하는 물리적 공간 자체도 엄청납니다.
아, 장비가 막 엄청 크고 복잡한가 보네요.
네,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버는 돈을 모조리 설비 투자, 그러니까 캐펙스에 쏟아붓고 있지만 그게 전부 다 HBM 라인을 만들고 최첨단 공정으로 전환하는 데 빨려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PC에 쓰는 일반 범용 디램을 찍어낼 공장 공간과 자원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진 거죠.
아, 역설적이네요, 진짜. HBM을 만드느라 너무 바빠서 일반 디램 생산이 뒷전으로 밀렸고 오히려 그게 범용 디램의 공급 과잉을 구조적으로 막아주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제가 2026년 2분기 범용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 계약 가격이 전분기 대비 막 60에서 70% 뜰 거라는 자료의 전망을 봤거든요. 이제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야말로 완벽하게 설계된 폭풍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테크 비즈니스 역사에서 영업이익률 72%라는 건 사실상 모든 글로벌 경쟁자들에게 여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으니까 당장 쫓아와라 하고 초대장을 보낸 것과 같습니다. 절대 강자의 영광 뒤에는 무조건 무서운 반격이 따르게 마련이죠.
어우, 섬뜩하네요. 그 반격의 선두에 서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죠. 2026년 상반기 자료들을 쫙 보니까 철옹성 같던 HBM 독주체제에 드디어 거대한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삼성이 드디어 칼을 제대로 뽑아들었죠?
네, 2026년 상반기 반도체 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곡점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HBM 시장 초기에 주도권을 놓치면서 자존심을 많이 구겼잖아요. 근데 2026년 2월에 업계 최초로 차세대 HBM4 양산 출하를 선언하면서 판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와, HBM4 양산이요?
네, 이게 단순히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AI 가속기의 절대 지배자인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인 루빈용 인증을 마침내 통과해서 6월부터 공급망에 완전히 안착을 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게다가 AMD의 차세대 가속기 주 공급사 자리까지 꽤 찼고요.
제가 1분기 지표를 보니까 범용 DRAM 시장에서는 삼성이 일시적으로 점유율 1위를 탈환하기도 했더라고요. 선두가 잠시 숨을 고르는 틈을 타서 거함이 진짜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형국입니다. 근데 경쟁자가 지금 삼성 한 곳뿐만이 아니잖아요. 미국이랑 중국 움직임도 자료에서 예사롭지 않게 다뤄지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미국 유일의 메모리 기업인 마이크론은 지금 자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딱 업고 무섭게 증설을 하고 있죠. 엔비디아 HBM4 공급망에도 이미 발을 들인 상태고요. 반면에 중국의 움직임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좀 결이 다르군요.
네, CXMT나 YMTC 같은 중국 국영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으면서 레거시, 그러니까 구형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맹렬하게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국제 규제 상황이 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EUV, 그러니까 극자외선 노광 장비 같은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엄청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잖아요.
네, 아주 강도 높게 막고 있죠.
이 상황 자체가 기술적으로 아주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중국 기업들이 첨단 미세부신 EUV 장비를 못 구하니까 일반 부신 DUV 장비로 도화지에 여러 번 덧칠을 해서 기어코 미세한 회로를 그려내려고 막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이걸 멀티 패터닝이라고 부르던데 제가 비유한 게 맞나요?
네,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는 훌륭한 비유입니다. 두꺼운 페인트 붓으로 아주 세밀한 초상화를 그리려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겹쳐서 그리는 셈인 거죠.
와, 그럼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당연하죠. 공정 횟수가 늘어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기본이고 불량률은 막 치솟고 원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집니다. 현재의 이 기술적이고 물리적인 환경에서는 중국이 첨단 HBM 같은 고부가 가치 시장에 진입하는 게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다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선도 기업들에게 이 상황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하네요. 밑에서는 중국이 구형 반도체 시장을 물량으로 막 밀어내고 있고 위에서는 경쟁자들이 HBM 파일을 뺏으려고 무섭게 달려들고 있고요.
샌드위치 신세죠.
그러니까요. 결국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경쟁자들이 아예 쫓아올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저 멀리 한 차원 높은 첨단 공정으로 미친 듯이 도망가는 수밖에 없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도망가려고 속도를 확 내려다 보니까 아주 거대한 물리적인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게 뭔가요?
바로 미세화의 한계입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산업의 정답은 무조건 회로를 평면 위에 아주 얇고 가늘게 그리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선폭이 10나노미터 이하, 그러니까 진짜 원자 몇 개 크기로 좁아지면서 전자가 자기 맘대로 막 새어나가는 간섭 현상이 너무 심해진 겁니다.
아, 전자가 통제가 안 되는군요.
네. 평면에서는 더 이상 집적도를 높일 수 없는 절대적인 물리적 한계에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 그 좁은 평면의 땅을 포기하고 위로 아파트를 막 올리기 시작한 거군요.
맞습니다. 평면의 한계를 공간의 혁신으로 뚫어낸 거죠.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321단 QLC 낸드를 개발했습니다. 이건 무려 321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를 지은 셈이죠.
와, 321층이요. 대박이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D램에서의 변화입니다. 원래 D램은 구조상 위로 쌓기 힘들다고 업계에서 다들 여겨왔거든요. 그런데 4F 스퀘어 VG 플랫폼이나 3D D램 같은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트랜지스터를 수직으로 탁 세우고 칩을 위로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파트를 높이 짓는 건 참 좋은데요. 위로 층수를 계속 쌓을수록 칩하고 칩 사이를 연결하는 게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전기 신호도 쫙 통해야 하고 무엇보다 열이 막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텐데요.
정확합니다. 그 병목을 완벽까지 해결한 게 바로 오늘날의 SK하이닉스를 있게 한 첨단 패키징 기술입니다. 여기서 어드밴스드 MR-MUF라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 등장하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 쉽게 말해서 아주 얇은 10겹짜리 케이크를 쌓아 올린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액체 형태의 특수 접착물질을 싹 주입해서 단단하게 굳히는 기술입니다.
와, 그 얇은 나노 단위 틈새로 액체를 쏘아놓는다고요? 거기에 공기방울이 하나라도 생기면 전체가 다 불량이 되겠네요.
맞아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면서도 아주 단단하게 굳혀야 하니까 고도의 소재 공학하고 정밀 제어 기술이 필수적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예 칩과 칩 사이의 범프, 그러니까 돌기 같은 걸 아예 없애버리고 구리랑 구리를 직접 그냥 딱 붙여버리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까지 개발을 하면서 물리적 한계를 계속 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장비 스케일도 진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하이 NA EUV라는 장비 말입니다. 기존 EUV보다 렌즈 개구수를 0.55로 키워서 훨씬 더 미세한 빛을 쏘는 장비라고 하는데 이거 한 대 가격이 수천억 원대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아니, 근데 단순히 비싼 게 아니라 전력 소모도 너무 엄청나서 아예 공장 설계 자체를 처음부터 다 바꿔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 장비는 단지 돈 주고 비싼 기계 한 대를 들여놓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이 NA UV를 2000 사업장에 선제적으로 반입했다는 건요. 그 막대한 전력 소모를 감당할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다루기 엄청 까다로운 렌즈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 자체를 확보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기업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진입장벽이 되는 겁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 10나노 이하 공정의 수율을 안정적으로 잡아내는 자가 향후 10년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쥐게 되는 거죠.
와, 이런 엄청난 자본이랑 고도의 기술력이 막 투입되는 걸 보니까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예전처럼 붕어빵 기계로 똑같은 거 막 찍어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단순 부품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죠.
네, 그래서 SK하이닉스 광로정 CEO가 회사의 비전을 기존의 프로바이더, 즉 단순 부품 공급자에서 고객의 AI 모델에 맞춰서 메모리를 공동으로 설계하는 크리에이터로 진화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게 아주 깊이 와닿네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아예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회사가 크리에이터가 되겠다 이렇게 거창한 비전을 세우고 수천억 원짜리 장비를 사온다고 해서 저절로 3D 디램이 뚝딱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거대한 장비하고 막연한 비전을 잘 엮어서 원자 단위의 오차를 다 잡아내고 실제로 완벽하게 작동하는 칩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결국 필요합니다.
아, 자 드디어 이 심층 분석의 가장 깊숙한 곳, 진짜 핵심으로 들어왔네요. 이 모든 마법을 물리적 현실로 구현해내는 진짜 주인공들을 만나볼 차례군요.
네, 바로 R&D 공정 직무 엔지니어들이죠. 사실 우리가 반도체 회사 엔지니어라고 하면 보통 하얀 방진복 딱 입고 거대한 공장 라인에서 막 로봇팔이 왱왱 돌아가는 걸 모니터링하면서 기계가 멈추지 않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이 R&D 공정 직무는 그런 제조 현장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면서요.
네. 대중들이 흔히 떠올리시는 그 모습은 이미 완성된 레시피를 바탕으로 불량률을 줄이고 수율을 극대화하는 양산기술 혹은 제조부서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R&D 공정 엔지니어들은 세상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칩,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공정을 아예 맨바닥에서부터 창조해내는 완전 선발대입니다.
맨바닥에서부터요?
네. 연구소에서 아예 새로운 물질이나 공정을 실험해보고 아 이렇게 하니까 3D로 높이 쌓아도 오류가 안 나는구나 하는 완벽한 레시피를 완성한 뒤에야 그걸 양산부서로 넘겨주는 최전선의 개발자들인 거죠.
와, 아예 없는 길을 막 깎아서 고속도로를 뚫어버리는 사람들이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분들이 다루는 단위 공정이 크게 7개 영역으로 나뉘더라고요. 포토, 에치, 디퓨전, 신필름, CNC, 웨이퍼 본딩, PMA까지 이름만 들어도 벌써 막 숨이 막히는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두 가지 정도만 좀 짚어보죠.
좋습니다. 먼저 포토 공정이요. 아까 말한 그 수천억짜리 엄청난 EUV 장비로 웨이퍼에 빛을 쏘아서 회로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OPC, 광학 근접 보정이라는 기술이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오, 어떻게 흥미로우셨나요?
이게 빛이 워낙 미세한 틈을 통과하다 보니까 회절 현상 때문에 빛 끝부분이 막 뭉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마스크라는 원판 모양 자체를 일그러뜨려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도장 파는 것에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도장을 종이에 꽉 눌러 찍을 때 잉크가 사방으로 번질 것을 미리 수학적으로 싹 다 계산해서 도장 글씨의 모서리를 아예 처음부터 깎아내거나 비틀어서 파놓는 거랑 똑같은 원리 아닌가요?
와, 아주 훌륭한 이해 방식이십니다. 수천억 원짜리 빛을 다루면서 원자 단위의 번짐 현상까지 미리 다 예측해서 마스크를 역으로 왜곡시켜두는 고도의 기하학과 광학의 결정체죠, 그게.
진짜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하하,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디퓨전 확산 영역의 ALD, 즉 원자층 증착 공정입니다.
아, 이건 또 뭔가요? 10나노 이하로 얇게 막을 웨이퍼에 덮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걸 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막 씌우기 공정이 그냥 페인트를 분무기로 칙칙 뿌려서 덮는 거라면요. 이 ALD 공정은 페인트 분자를 공중에 쫙 띄워놓고 아주 미세한 붓을 이용해서 원자 단위로 한 겹 한 겹 아주 정밀하게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와, 원자 단위로 한 겹씩이요?
네, 웨이퍼 전체에 걸쳐서 단 하나의 원자 두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균일한 막을 형성해야만 전류가 딴 데로 새지 않거든요.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엔지니어들의 하루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막 겉으로는 화려한 AI 혁명 어쩌고 이런 타이틀이 붙어있지만 그 주위에는 원자 하나, 1나노미터의 오차랑 매일매일 싸우는 엄청나게 진흙탕 같은 일상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절대 그 영화에 나오는 깨끗하고 낭만적인 실험실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의 일상은 진짜 끝없는 실패,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의 늪 속에서 범인을 찾아내는 아주 고된 과정입니다. 아침에 딱 출근을 하면요. 전날 세팅해둔 실험 웨이퍼에 SPC, 통계적 공정관리 데이터를 딱 열어봅니다.
한 번에 성공할 리가 없겠죠?
아, 당연히 한 번에 성공하는 법은 절대 없죠. 그래프가 어딘가 이상하게 튀어 있으면 왜 불량이 났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야 합니다. DOE 실험 계획법을 통해서 온도, 가스 비율, 압력 같은 그 수많은 변수 중에서 딱 하나를 아주 미세하게 비틀어서 다시 실험을 설계하고요. 필요하면 TAM, 투과전자 현미경으로 웨이퍼 단면을 직접 잘라서 그 원자층이 제대로 발라졌는지 눈으로 다 확인을 하죠.
와, 수백 번의 실패를 마주하면서 아, 온도를 0.1도 내렸더니 여기가 깨졌네. 그럼 압력을 올려볼까? 하면서 끊임없이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는 거군요. 직관이나 감 같은 건 전혀 통하지 않고 오직 철저하게 데이터라는 증거 하나만 믿고 불량의 원인을 추적하는 진짜 물리화학 탐정들이 따로 없네요.
네, 아주 끈질긴 탐정들이죠. 제가 자료를 쭉 읽다가 SK그룹의 기업문화 철학엔 VWBE, 그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두뇌 활용이나 수펙스, 인간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도전, 이런 단어들을 봤거든요. 솔직히 처음엔 아, 또 흔한 대기업의 거창한 포장지구나 하고 헛웃음을 좀 쳤는데 이분들의 워크플로우를 보고 나니까 이게 단순한 사내 표어가 아니라는 걸 확 깨달았습니다. 1나노미터의 오차를 잡으려면 스스로 완전히 미쳐서 파고들지 않고는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는 절대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구조적 환경이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 지점이 이 기업이 가진 진짜 경쟁력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단지 조직 문화를 좀 좋게 보이려고 만든 포장지가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물리적 한계를 돌파해야만 하는 이 R&D 공정 직무의 아주 가혹한 본질 그리고 생존 조건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뜻이니까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이 없으면 그 수백억, 수천억짜리 장비도 그냥 고철에 불과합니다.
와, 오늘 우리는 정말 깊은 곳까지 탐험을 다녀왔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나 낼 법한 72%라는 경이로운 마진 뒤에 숨겨진 2026년 상반기 반도체 시장의 진실을 파헤쳐봤죠.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낸 거대한 구조적 슈퍼사이클, 그리고 HBM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마이크론, 중국 등 글로벌 경쟁사들이 벌이는 정말 처절한 진흙탕 싸움을 봤습니다.
네, 엄청난 스케일의 전쟁이죠.
그리고 그 전쟁의 진짜 승패는 결국 3D 미세화의 물리적 한계를 어떻게 뚫어내느냐, 이 기술력에 있으며 이 거대한 회사를 뿌리부터 지탱하는 R&D 공정 엔지니어들의 끈질긴 실패와 도전의 실험실 안에서 결국 기업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AI 챗봇은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AI한테 뭐 복잡한 질문 하나 던지고 1초 만에 깔끔한 답을 얻으셨나요? 그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기적은 절대 허공에서 저절로 뚝 떨어져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어느 엔지니어가 수백 번의 뼈아픈 실패 속에서도 끈질기게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원자 한 겹의 두께를 완벽하게 제어해낸 덕분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술 발전의 엄청난 속도랑 또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이 산업의 미래가 우리를 과연 어디로 데려갈지 더 큰 궁금증이 생기네요.
네, 저도 오늘 이 심층 분석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머릿속을 도무지 떠나지 않았던 질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까 회자의 비전이 단순히 칩을 파는 것을 넘어가지고 고객과 맞춤형 메모리를 함께 설계하는 크리에이터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상상력을 한 발짝만 더 밀어붙여 봅시다. 만약에 미래의 마트에서 아무나 돈 주면 살 수 있는 그런 표준화된 범용 메모리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완전히 소멸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메모리 반도체가 오직 구글이나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특정 빅테크의 독자적인 AI 모델만을 위해서 100% 수제작으로만 설계가 되고 심지어 그 반도체를 어떻게 구울지 공정의 레시피마저 AI가 스스로 제안하는 시대가 온다면 말입니다. 그때 글로벌 기술 생태계를 주락펴락하는 진짜 권력은 그 물리적인 첨단 반도체를 제조해내는 회사의 손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맞춤형 AI 모델과 지능을 통제하는 빅테크 기업의 손에 있을까요? 기술의 궁극적인 주도권은 과연 어디를 향해 흘러갈지, 청취자 여러분도 이 질문을 오늘 꼭 한번 꼽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깊이 있는 지식의 탐험, 심층 분석이었습니다.